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죄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함께 오셨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함께 할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 여선생님이 비유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비유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반 선생님은 이영애처럼 너무 예쁘다. 이게 바로 비유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그건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본문에 읽으신 대로 한 4,0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루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사람들이 아마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3일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도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굶주려 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참 재밌는 사실은 제자들은 6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묻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어떻게 배부르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먹일 수 있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먹였던 분이 5천 명 이상을 먹였던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왜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하고 한 2년 정도를 지금 2년 가까이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또할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다녔으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많이 다 먹이실 수 있사오니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텐데, 이들은 누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앞에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수많은 은혜와 말씀을 받고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염려하고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육신이란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육과 영이 늘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육의 것들을.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건강 진단을 받으셨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내일 꼭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히시겠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겠죠. 모든 염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죽는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누가 책임지지? 별별 생각이 막 몰려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이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손에 이렇게 작은 뭐 요만한 뭐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눈에 가까이다 갖다 대면 뭐만 보이죠? 이 물건밖에 계속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문제가 우리 육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늘 눈앞에 갖다 놓게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겁을 먹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장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게 누구시죠? 그죠?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4천 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으로 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여 있는 사람은 4천 명이고 손에 주어진 것은 작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먹일 수, 한 사람 먹여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양의 아주 작은 음식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축사라는 단어는 축복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축사는 give thanks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빵들을 손에 쥐시고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주 작은 양의 떡 일곱 개를 손에 이렇게 쥐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영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안 된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영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집 나간 자녀가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그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영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져왔던 떡과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져왔던 떡과 생선은 아주 작은 양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생선이 작은 생선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그 생선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고 얼마 되지 않는 생선을 축복하시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 맡겨드리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4천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영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로 작은 것이라도 맡겨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큰 창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큰 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작은 조약돌 5개였습니다. 옛날에 그 책을 제가 봤던 책이 하나 있는데 피터슨 목사님이 쓴책 중에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그 조약돌을 주술 때그 시냇가에서 조약돌을 주술 때 무릎을 꿇고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것을 주술 때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 다윗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그 기술, 돌 던지는 그 기술 하나, 그리고 작은 조약돌 5개. 근데 그것을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인을 넘어뜨리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이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다 잃고 가진 것이라고는 양치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렸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역사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물고기 두 마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앞에서 뒷걸음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열심, 작은 물질, 작은 건강, 작은 기도, 이런 작은 것들, 우리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요즘에 안타까운 건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쉽게 포기하고 열정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에 젖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한 평생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영의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사오니 오늘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 있게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정말 평안한 것만 찾아다니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